왜 기억하려고 할수록 더 피곤해지는가? 리마는 34살, 항저우에 사는 인터넷 회사의 프로덕트 매니저다. 화요일 아침 7시 40분, 그녀는 주방 카운터에 서서 핸드폰을 쥔 채 머리가 솜으로 꽉 찬 서랍 같았다. 어제 회의에서 고쳐야 할 세 가지 요구사항, 아이의 예방접종 예약, 엄마의 건강검진 결과가 모두 같은 자리에 끼어 있었다. 그때는 잊을까 봐 무서워서 뭐든 머리에 꾹 집어넣었어요. 리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집어넣을수록 엉망이 됐죠. 회의 중에 갑자기 수도요금 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튀어나와서 사고의 흐름이 끊겼어요. 이는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쓰임새가 틀린 것이다. 작업 기억의 용량은 극히 제한적이다. 1956년 심리학자 밀러는 고전적 추정치를 냈다. 인간의 뇌가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의미 단위는 4 플러스 마이너스 1개뿐이다. 뇌를 하드디스크로 쓰는 것은 겨우 탭 7개만 여는 브라우저에 OS 전체를 돌리게 하는 것과 같다. 리만의 전환점은 작년 3월에 왔다. 기억할 것을 모두 머리 밖으로 내어 수신함에 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리하기 시작했다. 석 달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있는 게 안 무서워요. 시스템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인지과학은 이를 인지적 오프로딩이라 부른다. 기억을 믿을 수 있는 외부 그릇에 아웃소싱하는 기법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 방법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다. 뇌가 얼마나 덜 힘들어지는지, 망가지지 않게 짜는 법,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계 체크리스트다. 외부 기억이란 무엇인가? 뇌를 프로세서로 쓰고 하드디스크로 쓰지 마라. 외부 기억이란 쉽게 말해 몸 밖에 있으면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꺼내 쓸 수 있는 모든 것이다. 포스트잇, 메모 앱, 음성 메모, 화이트보드 벽, 모두 해당한다. 그 핵심은 저장이 아니라 신뢰다.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니까 뇌를 다른 일에 비울 수 있다. 가장 가까운 비유는 뇌는 프로세서이지 하드디스크가 아니라는 것이다. 프로세서는 연산과 연산과 판단을 맡고 하드디스크는 장기 저장을 맡는다. 프로세서에 하드디스크를 겸하게 하면 항상 연산력을 잡아먹어 진짜 생각해야 할 순간에 멈춘다. 하버드와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자들은 1년의 대조 실험을 했다. 정보가 자동 기록된다는 걸 아는 피실험자는 당장 세부를 외우려는 동기가 뚜렷이 낮아졌지만 이후 복잡한 과제의 정답률은 오히려 높았다. 이는 오프로딩이 멍청해지는 게 아니라 귀한 주의를 더 가치 있는 일에 돌린다는 뜻이다. 결정적 차이는 신뢰라는 말이다. 종이에 써놓고도 종이가 사라지진 않을까 의심한다면 그것은 진짜 외부 기억이 아니라 그저 불안의 씨앗이다. 쓸모있는 제2의 뇌는 쓰기 마찰 제로, 검색은 초단위, 구조가 안정,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뇌는 주도권을 안 준다. 그러니 제2의 뇌를 세우는 제1 원칙은 도구가 얼마나 고급인가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는가다. 리마는 4개 앱을 써보다 가장 소박한 조합으로 돌아왔다. 그걸 가장 믿었기 때문이다. 믿으니까 잊을 수 있는 것이다. 전문 분석, 인지적 오프로딩의 이득은 얼마나 큰가? 기억 아웃소싱의 이득을 말하려면 먼저 한 묶음의 규모 데이터를 보자. 독일 심리학자 아이빙하우스가 1885년에 한망각 곡선 실험에서 새 정보는 24시간 뒤 평균 약 34%만 남고 7일째엔 약 20%로 떨어지며 복습 없으면 거의 0이 된다. 이는 뇌에만 의존하는 기준 유지율이고 출처 유형은 고전 심리학 반복 회상 실험이다. 같은 내용이 믿을 수 있는 색인이 있는 외부 기억 시스템에 떨어지면 검색 비용은 처음부터 떠올리기에서 결면 보기로 바뀐다. 하루 할 일 60건을 처리하고 떠올리는데 건당 약 15초 걸린다고 추산하면 외에만 의존하면 연간 약 5.5시간, 외주 후엔 약 0.4시간으로 줄어 규모상 약 5시간의 주의를 아낀다. 출처 유형은 작업량 기반 추정, 대조 실험 아님, 예시 규모로 표기. 모델을 보자. 인지적 오프로딩엔 두 가지 설명이 있다. 하나는 부하 감소설로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 작업 기억 점유를 낮춘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메타인지설로 사람은 내가 외우기와 시스템에 의존하기 사이에서 비용을 저울질한다고 본다. 주류 하부는 양자 공존이다. 오프로딩은 부하를 줄일 뿐 아니라 주의 배분 전략도 바꾼다. 특정할 수 있는 실제 사례는 두 가지다. 하나는 리스코 등이 2012년 발표한 실험이다. 피실험자가 외부 기록에 의존할 수 있을 때 기억 과제를 더 밖으로 넘기는 경향이 강해졌고 전체 과제 수행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정됐다. 이를 긴지적 오프로딩의 관성 효과라 한다. 다른 하나는 지식관리 실천가 티아고 포르테가 제안한 제2의 뇌세우기, 빌딩 A 세컨드 브레인, 기법이다. 핵심은 코드라는 4단계, 포착 조직화 증류 표현이다. 명명 프레임 비교는 아래와 같다. 파라, 프로젝트 영역 자원 보관은 같은 저자가 제안해 행동 가치로 분류를 중시한다. 코드는 수집에서 출력으로의 흐름을 중시한다. 제텔캣은 카드 상자, 은 사회학자 로만이 발전시켰고 원자화 카드와 양방향 링크를 강조해 장기 사고에 맞다. 셋은 배타적이지 않다. 많은 이가 파라로 보관, 코드로 유통, 카드 상자로 깊은 글쓰기를 한다. 착지 가능한 지표는 세 가지. 첫째, 외화율. 이번 주 생긴 기억할 일 중 시스템에 떨어진 비율 90% 이상. 둘째, 검색 시간. 옛 정보를 찾는 평균 30초 이내. 셋째, 되돌아보기 빈도. 수신함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비운다. 실행 체크리스트. 월요일 아침 10분으로 수신함 비우기. 각 메모에 돼 남을 가치가 있는가 한 문장 쓰기. 각 프로젝트에 독립 입구 만들기. 한 달에 한 번 보관하기. 검색 전에 지름이 아니라 어디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세 가지 유형의 외부 기억 시스템 취사 선택. 외부 기억 시스템은 대략 세 유형으로 나뉘고 각자 자리에 맞는 상황이 있다. 틀린 유형을 고르는 건 안 만드는 것보다 피곤하다. 첫째는 수신함으로 모든 영감과 할 일의 입구다. 쓰기 마찰 제로가 조건. 단점은 그 자체가 창고가 될 수 없어 정기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둘째는 구조화 메모로 읽은 책과 끝낸 프로젝트, 쌓은 방법을 가라앉히는 데 맞다. 가치는 연결에 있다. 한 메모가 다른 메모에 링크해 자신만의 지식망을 만든다. 비용은 미리 구조에 시간을 들이는 것. 셋째는 작업 흐름으로 기억과 동작을 묶는다. 적어두는 건 일정에 넣거나 누군가에게 넘기는 게 된다.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에 맞고 거듭 읽어볼 지식엔 맞지 않는다. 리마는 셋을 나눠 쓴다. 파일 전송 비서를 수신함에, 메모 앱을 창고에, 캘린더를 작업 흐름에.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한 번 하는 동작이면 작업 흐름으로. 나중에 생각할 거면 구조화 메모로. 아직 안 굳어짐이면 일단 수신함으로. 어디에도 안 가는 것만이 진짜 머리에 남길 핵심 판단이다. 2층 나누기 후 리마는 머리가 가벼워졌다고 처음 느꼈다. 명명 프레임, 파라 대 코드 비교. 파라의 네 글자는 프로젝트 영역 자원 보관을 뜻한다. 그 영리한 점은 행동이 가까운가로 층을 짓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명확한 마감이 있고 영역은 장기 책임, 자원은 나중에 쓸지도 모르며 보관은 끝난 것, 매일 여는 건 프로젝트와 영역이고 자원과 보관은 조용히 잔다. 코드의 네 단계는 유통 동작이다. 포착, 끌린 것을 모두 조직화, 파라로 분류, 증류, 가장 핵심 한 문장 남기기, 표현, 그걸로 글이나 방안이나 결정 만들기. 코드는 적어둔 후 어쩌나에, 파라는 저디 둘까에 답한다. 비교하면 파라는 공간 구조, 코드는 시간 동작이다. 파라는 정적으로 보관, 코드는 동적으로 산출한다. 초심자는 코드의 포착 플러스 조직화부터 시작해 100, 200건 쌓인 후 파라로 세분하는 게 좋다. 처음부터 완벽한 구조를 구하면 정리에 빠져 팬이 안 놀아 부담 줄이기 본뜻에서 벗어난다. 루만의 카드 상자는 세 번째 좌표계를 준다. 각 카드엔 한 가지 생각만 쓰고 번호로 서로 링크한다. 이 점은 최소 재사용 단위를 강제하는 것, 논문 쓸 땐 그대로 조합한다. 난점은 학습 곡선이 가파른 것, 많은 이에겐 파라 플러스 코드로 충분. 글쓰기 하는 이는 카드 상자 보태기. 오늘부터 시작. 제2의 뇌 세우기. 완벽한 시스템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최소 실용판을 세우자. 첫 단계. 언제나 손 근처 있는 수신함 고르기. 핸드폰 메모든 파일 비서든 좋다. 열쇠는 2초 안에 열리고 매일 보고 싶다는 것. 둘째 단계. 주간 되돌아보기 시간 정해 캘린더에 바꿀 수 없게 쓰기. 리마는 일요일 밤 9시를 골라 수신함 비우고 항목을 프로젝트나 영역으로 흘린다. 10분이라도 한 달 모아 산을 마주하는 것보다 낫다. 셋째 단계. 장기 책임마다 독립 입구 만들기. 건강 휴가 지라는 법 각각 문서를 만들어 새 정보는 주제로 분류. 그러면 검색 시 해당 선반으로 가기가 되지 더미 속 해집기가 아니다. 넷째 단계. 하나의 철칙을 관철. 나중에 쓸 정보는 시스템에 떨어뜨리기 전 왜 남을 가치가 있는가 한 문문장 쓰기. 이 문장은 미래의 내가 검색할 때 갈고리다. 4주 동안 지키면 머리에 빈틈이 생기고 회의에서 필사적으로 받아쓰지 않고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다. 수집을 습득으로 혼동하지 마라. 세 가지 전형 함정. 첫째 함정은 수집 학습이다. 좋은 글 보면 원클릭으로 나중에 읽기에 저장. 숫자는 치솟되 뇌는 안 변함. 해결법은 저장 때 자기 말로 요약 한 문장 쓰기. 한 번 요약해야 진짜 시스템에 들어간 샘 요약 없이 저장만은 책 사서 포장 안 뜯는 것과 같다. 둘째 함정은 구조마비다. 우 몇 건도 안 썼는데 분류 바꾸고 앱 깔아. 시간이 정리해서 증발. 시스템은 너를 섬기는 것. 내가 그것을 섬기는 게 아니다. 구조는 충분하면 그만. 세 단계보다 깊은 폴더는 열기도 귀찮. 셋째 함정은 전부 아니면 전부 다. 하루 안 돌아보면 자책하다가 결국 포기. 제2의 뇌는 습관이지 시험 아님. 하루 걸은들 괜찮. 다음날 돌아오면 됨. 리마는 주간 되돌아보기는 3분만 돼도 됨을 허락한 뒤로 지켰다고. 실제 사례. 주부가 노트를 재구성하다. 천자매. 39. 우한. 두 아이 전업 돌봄. 예전 외부 기억은 냉장고 자석과 핸드폰 앨범이어서 중요한 게 이유식 사진에 잠겼다. 작년 9월 그녀는 이 방법으로 재구성했다. 수신함은 핸드폰 메모, 창고는 로컬 메모 앱, 작업 흐름은 가족 공유 캘린더. 아이 예방접종, 학원비, 노인 투약셋을 따로 문서로 만들어 각각 다음에 할 일을 썼다. 한 달 후 그녀는 계산했다. 전엔 일주일 평균 3번은 당황해 물건 찾았는데 지금은 거의 0. 가장 뜻밖이었던 건 머리에 생각할 여유가 생겨 육아 에세이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 이 사례는 제2의 뇌가 신분을 가리지 않음을 보인다. 프로그래머나 학자일 필요 없다. 언제나 쓸 수 있는 수신함, 주제로 나눈 창고, 정해진 되돌아보기 시간. 이 셋만 있으면 누구든 기억을 아웃소싱하고 주의를 되찾는다. 도구 고르기. 적을수록 많다. 도구 불안은 두 번째 살인자다. 시장엔 수십 종 메모 앱이 있고 날마다 화려해지나 너의 부담 줄이기에 진짜 효과 있는 건 세 점뿐. 쓰기 빠름, 검색 빠름, 기기간 5이 세 가지 충족하면 무료안으로 충분. 구체 조언, 수신함은 이미 쓰는 것, 메모나 파일 비서, 쓰고 새 앱 안 깔기. 창고는 올해 열고 싶은 하나, 고르되 로컬 우선이 안심. 작업 흐름은 시스템 캘린더나 할 일 그대로 쓰고 새로 안 만들기. 새 도구는 적을수록 안 끊김. 이전 중독을 경계하라. 도구 바꿀 때마다 아픔이 있고 잦은 이전의 정력은 그 효익을 멀리 넘는다. 고른 뒤 최소 석 달은 쓰고 나서 평가. 리만과 천자매의 공통점은 도구가 거의 따분할 만큼 소박하되 매일 진짜 연다는 것. 마지막 점, 제2의 뇌의 가치는 관전이 아니라 신뢰에 있다. 매일 진짜 믿고 여는.